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이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가운데 핏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4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사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은 전체가 다 세바의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바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 20장 내용은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쭉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제 본 1절, 2절에서는 반란이 시작된 내용만 담고 있었고요. 지금 읽은 4절부터 12절은 세바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와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과정에서 또 뜻밖의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12절까지 기록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 세바의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4절부터 12절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인데 이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 상황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절수에 맞춰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건이 단계단계별로 잘 전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4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다윗 왕이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3일 동안 유다 군인을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 다윗의 명령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면 아마사라고 되어 있죠.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데려다가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 편이었다가 압살롬 편에 탁 붙어서 압살롬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윗이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유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사를 내가 요압을 이어서 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비록 반란군 편에 서 있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믿어주고 다시 중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약속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장면이 굉장히 묘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란이 일어났죠. 세바가 반란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맨 앞부분에 누구를 앞세운 거냐면 방금 전까지 반란군에 가담했었던 아마사를 맨 앞에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 반란군의 진두지휘했던 군대장관 아마사가 지금은 또 다른 반란인 세바를 진압하는 군대장관으로 다윗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아마사에게 자기가 했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반란군을 네가 진압하는 사람이 되어서 네가 나한테 전했던 잘못을 씻어내라. 이런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장면이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됨을 잘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문제는 5절입니다. 그럼 아마사는 다윗의 이와 같은 요구에 잘 부응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사람을 모으러 가요. 그리고 나서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아,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믿어주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거를 잘 감당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군인들 부르러 가놓고 나서는 다윗은 3일 동안 다 하고서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경 본문에 그런 기록들은 없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다윗 왕이시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군대 모으라고 보내놨는데 아마사가 군인 모아가지고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반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이 녀석? 그래서 옆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사의 행동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사가 나름대로는 잘 해보겠다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3일 동안 일을 마무리 못하고 지금 더 시간을 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3일 동안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소식을 전해주든지 왔다가 다시 가든지 기타 등등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3일 동안 다윗이 맡겨둔 일을 잘 감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기회를 왜 이 모양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는가,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4조 5절이 처음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선하게 행동한 거죠. 약속을 지키고 예전에 했던 잘못을 덮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요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6절. 아마사가 안 오니까 다윗이 또 다른 군대 장관 부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세에게 이르되, 아비세는 요압의 막내 동생이죠. 이제 비그레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관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마사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염려가 돼서 말하는 거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세바의 반란군이 어떤 견관성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진압하기 어려워진다. 너 빨리 군인들 데리고 네가 세바를 쫓아가라. 아마사가 제때 안 오고 있으니까 지금 아비세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사람들, 블렛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하려고 세바의 반란군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역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거예요. 목적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거죠. 그래, 8절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마사가 맞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도 딴짓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군인들을 또 모으고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근데 아마사가 이렇게 맞으러 오니까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참 이게 독특한 장면이에요. 아마사를 중간에 만났죠. 근데 요압은 지금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압이 중간에 이제 아마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군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띠도 띠고 있었고요. 또 칼을 차고 있었는데 칼집에 넣어놓은 칼이었는데 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은 빈칼집이었겠죠. 칼이 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요압이 지금 칼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둘이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평안하냐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함에,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칼을 두 자루 갖고 있었던 거죠. 허리띠에는 칼집에 있는 칼이 있었어요. 그 칼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걸 아마사가 봤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요압이 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손에 칼을 쥐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칼을. 그리고 이서는 사촌 형이 남아사를 수염을 딱 잡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수염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어긋나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이게 땅에 떨어진 칼만을 보고 자기가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요압이 다른 칼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요압은 아마사를 만났을 때부터 저 자식 내가 죽인다 생각하고 따로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따로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잔인한 장면인데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찔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땅에 쏟아졌답니다. 그럼 이건 단순히 찌른 정도가 아닌 거죠.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해서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잔인무도하게 다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만 칼로 찌른 게 아니라 단순히 찌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다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10절 뒤에 보시면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서 아마사가 죽임당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중요한 것이 그거죠.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는데 아마 여러 가지 원한 관계가 있으니까 죽였겠죠. 일단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가 적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었겠죠. 뿐만 아니라 나는 다윗편에 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자식은 아마사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날치던 놈인데 내 다음 서열로 들어왔다. 그럼 언제든지 아마사가 나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그런 위협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 10절 뒤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아마사를 죽인 다음에는 다윗이 원래 명령했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11절부터 보면 아마사의 시체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 누구냐 하니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 장사를 안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죽여서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는데 시신을 그냥 그 길바닥에 놓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라도 파서 시신을 옮겨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길가에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큰 길에서 옆에 있던 밭으로 시체를 질질 끌고 갔던 들고 가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있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12절 끝에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결국 장례를 안 치러 놓습니다. 아마사를 구덩이라도 파서 이렇게 무덤처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배가 갈라진 채로 창자가 나온 채로 피범벅인 채로 옷만 조금 덮어놓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죽이는 것도 굉장히 잔인하지만 죽인 이후에도 이렇게 처리한 거죠. 사실 다윗은 원수를 대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이게 요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압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마사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요압에게 아비새에게 명령한 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거죠. 근데 요압은 자기가 받지도 않은 명령을 다윗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왕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다윗왕은 아마사에게 선대합니다. 그렇죠? 군대 장군으로 삼아주고 네가 군인 불러 모아서 세바를 쫓아가라 이랬는데 요압은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가?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요압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요압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전부터 있었던 걸 놓고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이 내려왔을 때 아브넬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해서 이 요압이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때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좀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놓으라고 군인들에게 다 명령했어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나요? 아, 난 그런 거 모르겠다 하고 압살롬 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아마사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 다윗이 어떻게 명령하는가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응당해야 할 일을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반란 일으킨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의 왕권이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절, 2절 반란이 일어났던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진압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아직 예루살렘 왕궁에 오기도 전에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세바는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너무 힘이 없어져서 혹은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서 개나 소나 망둥이나 다 날뛰고 있는 지경입니다. 대적들이 막 날뛰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면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는 판국에 다윗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어떤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요압은 다윗이 뭐라고 떠들던 상관치 않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가? 노년에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지금 노년이 어떤 상황을 만났냐면 대적들도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윗 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데 그것을 도무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쓸쓸하고 처량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내 편일까? 도대체 누가 내 편인가? 나를 못되게 대하던 사람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내가 믿고 무언가를 다 맡겨줬던 사람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속상하게만 만들고 내가 하자는 대로는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되고 누구에게 이것저것을 부탁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죠.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하죠. 요압을 백발로 편안하게 죽게 만들지 마라. 반드시 그로 심판받아 죽게 하라. 다시 그렇게 유언을 결국 나중에 남기거든요. 그리고 요압이 나중에는 또 반란 일으킨 곳에 가담하는 그런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도 평생을 살면서 순탄치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다윗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다윗조차도 노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 망정이지 밤에 잠잘 때 편안하게 눈 감고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누군가 들어와서 나를 칼로 찌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죽기 얼마 전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다윗의 처지였던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 땅에 소망을 줄 곳이 없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이 땅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남편도 나를 속여먹고 자식도 나를 속여먹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친구도 나를 속여먹고 그리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참 그런 지경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 나에게 선하게 잘해줄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다윗을 생각하고 또 제자에게 팔려가셨던 예수님도 생각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또 사람 미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사람 도움받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다윗은 아마사에게 선대했지만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마사를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지냈고 나를 위해 이것저것 열심으로 섬겨주던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해주지 않고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할 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낙담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도리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